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또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룬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도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 그러한 생각들은 다 하실 것입니다. 14장에서도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그러한 그 얘기들이 몇 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늘 7절에서 그 말하는 이 기도의 그 내용하고 또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7절에서 말하는 그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그런 신자로서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구절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뭐냐 할 때에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대개 다 그렇습니다. 이건 구하면 들어주고 저걸 구하면 안 들어준다는 그런 조건부식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구하면은 그것을 다 들어준다, 이러한 그 뜻으로 거의 다 이해를 하겠죠. 마치 그 큰 부자가 나에게 그 백지 수표를 내놓고 네가 받고 싶은 금액을 마음대로 적어라, 그러면 다 주겠다, 뭐 이렇게 그 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그러한 그 구절들을 좀 잘못 이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마치 내가 백지 수표를 받았다, 이러한 식으로 오해를 하죠. 백지 수표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써놓으면은 그걸 내가 받는다. 자, 이런 의미로서 그 기도를 많이들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있는 기도를 생각할 때에 큰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을 뭔가 믿음 있는 기도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죠. 뭔가 적은 걸 구하면은 그건 믿음이 적은 거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뭔가 좀 좀스러운 그러한 기도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 수표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뭐 10만 원만 쓰고 100만 원만 쓴다면은 누구든 그 사람의 그릇이 작다, 뭐 이렇게 말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뭐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작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건 믿음이 적은 것이다. 그래서 구해도 좀 크게 구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믿음이 큰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100만 원 그 정도 구하지 말고 1억을 달라든가 뭐 10억을 달라든가 이렇게 크게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놀아도 뭐 큰 물에 놀아야 크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크게 해야만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 저게 믿음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기뻐한다,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뭐 100명, 200명 이렇게 하지 말고 1000명, 10,000명 이 정도로 크게 구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크게 구하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이든이라는 이 말을 절대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무엇이든 이 말을 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버림으로써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어쨌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약속이죠. 어쨌든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뭘 구하든지 간에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것이 약속되어 있는 뭐든지 구하면 이루겠다는 뭔가 아주 큰 그런 약속이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포도나무 비유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열매를 맺어라 이러한 강조가 아니고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맺어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것은 그 열매가 맺힌 가지가 스스로 노력하고 정성을 보여서 맺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연하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단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그것보다는 과연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나무에 붙은 가지로 살아가느냐는 것 이걸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건 가지가 맺고 싶다 해서 맺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들 마음대로 나는 이런 열매를 맺겠다, 저런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골라서 맺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두고 비유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 나무를 두고 한번 생각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올해는 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면 올해는 내가 복숭아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지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만들어 낼 수가 없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맺을 열매를 고를 수도 없고 결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 나무에 따라서 가지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지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난 이른을 맺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나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나무 때문에 나에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항상 의지하고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에 붙어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지에게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이 가지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처럼 이 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이든 구하라 이런 말씀이 톡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열매라는 결과에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 5절이 9절을 보면은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라 그런 식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조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많이 맺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신자가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과실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뭔가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뭘 또 힘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힘쓰면은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은 성령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가 되어진 일이라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더 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문제는 성령이 오심으로서만 되어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과실을 맺게 되어져 있는데 만약 과실을 맺지 아니한다면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해 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안 맺으면 심판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에게 열매가 없는 걸 보니까 너는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아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돼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는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는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심판해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포도나의 비유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유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진다 이런 일 말씀하고 나서 갑자기 무엇이든 구하라 이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왜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8절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줄 딱 중지돼버리고 다시 과실을 맺는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7절, 8절을 읽어보면은 이 7절이 빠져버리고 6절 다음에 바로 이 8절이 나오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6절부터 8절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7절이 다 빠져버리면 6절과 8절이 자연스럽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기도에 대한 7절이 들어가고 8절에서 과실이 많이 맺는 이런 이해가 나오니까 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다 이해를 하려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의 중점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누구든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그게 포도나무 비유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5절도 다시 해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 보면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걸 하나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루 세끼 밥을 못 먹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어 죽어야 되죠. 근데 분명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예수를 떠나서는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건 역시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인들도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도 남을 도울 수가 있고 구제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씀한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구제하고 성경 보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런 거 말고 내 스스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과실을 맺는 일이다 말입니다. 과실을 맺는 일에는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결국 그것이 과실을 맺는 일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절대로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과실이다. 그래서 과실은 절로 맺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것 그게 과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맺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은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분명히 또 하나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걸 또 우리가 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얘기는 하나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란 얘기고 함께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산다 이런 말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주 안에 사는 겁니까?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이 뭘 두고 말하냐 그 말이죠. 항상 보이지 않는 분과 관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과 내가 함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냐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막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신앙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성경도 말하거든요.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했다 했습니까?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로 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뿅 가셔버리면은 그동안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의지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버리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아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다 가버렸다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던 분이 안 보인다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신 가지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가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생겨지는 반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와 별개로 나는 땅에 있고 예수는 하늘에 가 계시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을 간섭하시면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들에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 안에 산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주 안에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 이처럼 주님이 나를 살렸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래간 믿음에 살아간 사람이라면 여전히 나는 주님을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걸 믿는다면 내가 힘써가지고 천국 간다, 이것이, 이런 생각이 안 나오는 게 옳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 이걸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안 나오는 게 옳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러한 이 믿음 속에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힘써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 흘려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굉장히 오해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내용하고 안 맞아버려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네가 기도해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건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지고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볼 테니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내 쪽에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도와달라 이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무시의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이 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못하고 하나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기도는 내 뜻과 내 욕심을 포기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은 기도해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거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담기는 풍성한 복을 놓쳐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좀 기도를 한다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어렵냐, 그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행하신 일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뭐 끝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되어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름은 포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 이름 포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이름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높이거나 나를 으뜸되게 하기 위해서가 위해서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세상 어디를 가봐도 모든 사람 자기를 두고 기도합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기도한 사람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가까이를 위해 기도하지를 않아요. 뭐 가까이 그 부처 이름 높이기 위해서 가까이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따라 기도한다면 나도 날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자가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되었던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죠.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을 갖다 붙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뭘 위해 기도하겠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신자,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그 신자라면 과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겠느냐, 답은 분명 후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기도한 신자라면 뭘 구해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라면 뭐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든이란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신자라면 그런 사람이 뭘 구해도 그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겠냐 그 말이죠. 주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있는 그러한 신자가 주님이 그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기도가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 그런 얘기죠.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참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이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오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거 자체가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간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뭘 기도할까,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이걸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야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증거구나, 그걸 먼저 우리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우리가 마음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주 안에 있다 이것으로 모든 근심이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한다면 뭘 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되어진 것을 주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죠. 다만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내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주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와지게 될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나를 보지 않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의 깊은 의미 속에 있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자연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로 예타하면서 그러한 기도가 나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 살아가는데 왜 내가 남을 사랑하지를 못합니까? 이러한 기도가 나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런 나를 두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동참한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주 안에 있는 신자에게서 보일 수 있는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신자가 원하는 건 오직 나는 주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신자의 소원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 주님의 증인 살아가는 것, 나는 죽어도 주님만 높이는 것, 항상 그것이 소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는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건 우리가 한다 해서 되어지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맺어지는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나를 포기한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산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기도하면서 있어져야 되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실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걸 잊지 않는다면 응답의 결과 이걸 생각할 것 없이 기도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기쁨과 은혜로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도한 자가 되었던가 그걸 살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인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한 바로 그 사람만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소원을 두면서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서 살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 깊이 알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와지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걸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소원을 두고 나오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